우리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을 조금 더 아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좀 더 다가서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조금 더 마음을 열어야겠사오니 주, 내가 주님께 마음을 좀 열게 하시고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찾아오셔서 주의 뜻을 내 가운데 가르치시는 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사람이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잘 말하게 하시고, 함께 모였으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의 심령과 앞에 전하는 사람과 우리를 위하여서 한 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 자리에 함께 남아 모여 앉아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자여야, 우리 함께 예배자여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저희를 돌보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라는 것이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며 주님을 내 심령관에 초대하는 사람일 터인데, 저희가 진심으로 예배자로 설 때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면 그 말씀을 제가 깨닫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적용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돌보시고 도와주셔서, 부족한 사람이 앞에 섰습니다. 저를 주님께 도와주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를 주님께 도우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0년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고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생각을, 주의 뜻을 알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제 안에 체화하고자, 주님께 설득되고자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며 살아나며 변화되어 살아가길 기대하며 이제 나왔습니다. 제가 예배의 고백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여전히 고백하며 예배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찾아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앞에 서싸우니 하나님의 나팔로만, 하나님의 도구로만,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기를 소원하오며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인가요? 느헤미야서 8장 8절과 9절 말씀. 실제 구절은 9장까지도 좀 포함되는데요. 그거는 설교를 해가면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8절과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자 겸 학상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입니다. 아시죠? 12월 첫째 주라는 건 올 한 해가 한 달여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에 어떤 눈금이 붙어있어서 하루와 한 달과 1년을 재게 되지 않습니다.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비슷한 날들이 흘러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1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놓고 정해놓고 무엇인가 내가 해왔던 것을 한번 정리하고, 혹시 잘못된 거나 미진한 게 있으면 고치고, 알고 감사해야 된 것들이 있다면 더욱더 기억하고 한 마디를 만들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는 습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보편적인 습관인데, 이 습관은 사실 신앙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2월 한 달 동안 한 해를 정리하는 다섯 가지 테마, 다섯 가지 단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해를 정돈하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단어로 한 주 한 주 좀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좀 준비하는 시간으로 12월을 삼았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가벼운 설교들이 한 달 동안 진행될 텐데, 설교 내용은 그렇게 특별한 것들이 없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일주일의 삶에 조금씩 적용해서 이 한 달을 그렇게 적용의 도움으로 사용하신, 설교를 사용하신다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연회회와 좀 다르게 조금 더 정돈되어서 조금 더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정리한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한 해를 정돈하는데 그럼 다섯 가지 단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기엔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연말에 한 해를 정리한다라고 우리가 주로 무슨 단어를 쓰죠? 감사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죠? 올해 감사했던 것들을 좀 기억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12월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땡큐라는 단어,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요. 그때쯤은 저도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365일 중에서 한 350일 중에서 며칠 정도 감사한 일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한 해를 정리한다는 건 정돈한다는 건 한 해 일어났던 일들이 그렇죠? 한 해 복잡하게 쌓이는 일들이 폴더별로 좀 구별이 된다는 게 시작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리잖아요. 한 해를 정돈한다는 건 정리한다는 건 내 인생에 다른 것들이 잔뜩 쌓여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더 중요한 걸 챙긴다는 의미보다 때때로는 그렇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만 한 해를 정리한다는 건 1년 360일 일어났던 일들 중에 어떤 일들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좀 폴더별로 분류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 받아들이고 소화해나갈 것인가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1년 360일 중에서 감사 폴더로 들어갈 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감사만으로는 좀 힘들고 하지만 다섯 가지 단어 중에 감사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럼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뭐죠? 내가 하지 않은 좋은 일들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그게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한테 선물처럼 주어진 장면들. 이런 일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걸 이제 감사로 드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감사 설교할 때 합시다.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뭐예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주어진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감사하시면 되고 또 뭐가 있을까?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일들 중에 내가 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보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그거는 보람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선물처럼 일어난 순간 우린 그럴 때에서 뭘 해야 돼? 하나님께 땡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내가 해서 내가 잘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접근이 좀 달라요. 올해는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고 내가 참 잘한 해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기보다는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좋은 일들, 좋았던 일들, 내가 했던, 내가 잘해낸 일들. 보람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세 번째 단어는 뭐가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걸 할 건데 내가 잘 못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년 360일을 보시면요. 내가 망친 일들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했던 선택들, 행동들, 그로 인한 결과들이 여러분 1년 365일을 보시면 꼭 분류해서 담아놓아야 될 뭐 몇 개 안 돼요? 꽤 돼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게 있죠. 그렇죠? 이걸 후회라고 합니다. 그렇죠? 1년 365일을 한 해를 정리하는데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이 단어를 갖고 설교를 할 텐데 후회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한 잘못한 것들. 네 번째는 내가 안 한 잘못된 일들이 있어요. 나한테 닥친 일들. 이제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한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했는데 내가 당한 일들. 이런 걸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슬펐던 일들을 정리하시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쟤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내가 피해본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화해 나갈 것인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감사의 제목, 그리고 보람의 제목, 그리고 후회의 제목, 그리고 슬픔의 제목들을 좀 정리해내시는 게 한 해를 이제 폴더별로 아, 내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정리하고 올 한 해가 나한테 이런 한 해였고 이런 한 해를 내가 보내는데 내년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계획하시는데 필요한 네 가지 단어입니다. 다섯 번째 단어는 감동입니다. 이건 뭐 지금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근데도 우리가 보람과 후회 속에 감사와 슬픔 속에 또 삶을 살아냈다, 살아갔다, 살아있다 라고 그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장면들이다라고 느끼면서 삶을 느끼는 감동의 순간, 살아있는 것 자체에 대한 느낌을 회복하는 감동이라는 단어가 맨 마지막에 좀 얘기가 돼야 되는 한 단어로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단어로 여러분들이 12월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후회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남들 데이트하고 파티가고 이러는데 나 혼자 후회하고 있으면 궁상이기 때문에 이걸 첫 주에 하시는 게 어떨까 라고 해서 순서상 원래 좀 뒤인데 네, 그러다 보면 크리스마스 주간이 돼서 좀 앞으로 해서 후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후회는 쉬워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입니다. 그렇죠? 아,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후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뒤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후회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후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는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후회 자체를 되게 나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고 말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쵸? 그리고 후회하면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자기를 힘든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회는 안 해야 하는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쵸? 아, 후회하지 마. 후회해봐야 네 속만 아프지 뭐. 그걸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갈 거야? 어쩌겠어. 그러니까 쓸데없이 너 힘들게 하지 말고 후회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쓸데없이 나를 힘든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후회, 그래서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후회를 안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합리화죠. 그쵸?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후회를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합리화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그래도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쵸? 두 번째는 뭐예요? 망각 혹은 체념이죠. 아, 몰라. 내가 그렇지 뭐.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느냐? 후회는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후회를 안 하기를 시작하면 후회 없이 살아라 라는 얘기 때문에,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건요, 미래형 시제로 쓰이는 얘기지 과거형 시제로 쓰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쵸? 내가 내일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선택이 내가 후회 없는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쓰는 단어란 문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써요? 과거에 대해서 써요. 후회할 일을 다 벌려놓고는 그냥 후회만 안 하는 거야. 그럼 뭐 웃기는 거예요. 그렇잖아. 후회 없는 삶을 살으라는 건 후회 없는 선택을 하라는 얘기지, 후회할 짓을 해놓고도 후회만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약간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나는 후회 안 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자기 속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망각과 합리화의 방법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망각과 합리화의 방법을 쓰면. 망각과 합리화하는 방법을 쓰면요, 자기 했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가 마치 나 자신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물들어 버립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후회를 안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보세요. 내가 시간을 허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이게 되게 후회돼요. 이것 때문에 인생을 되게 많이 망쳤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페이스가 엉켰습니다. 그래서 이걸 후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 이걸 후회를 안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후회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그때는 나도 좀 쉬어야지 뭐. 아, 정신없어서 그런 거야.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죠. 그리고 내가 시간을 함부로 쓰는 습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원래 덤벙거리는 애야. 나는 원래 좀 게으른 애야. 난 이렇게 대충 사는 걸 좋아하는 애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마치 자기 자신인 것처럼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 여기에 되게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요, 결국은 별 문제 아닌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는 패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함부로 사는 게 좋다. 사람은 그 정도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오히려 삶에 여유가 있지 않냐? 라고 자기도 동의하지 않은 얘기를 말하기 시작하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하지 않음의 함정입니다. 후회하지 않음이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을 망치는지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당연히 후회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 그 후회할 것들을 벌려놓고, 후회할 것을 안 버리면 제일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미 후회할 일을 벌려놓고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하는 패턴들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후회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사십시오. 후회 없는 삶을 만들 만큼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한다면 치열하게 후회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지도 못하면서 후회만 안 하는 그런 자기 기만의 삶에서 벗어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시대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시대. 이 시대가 얼마나 위대한 시대인지 제가 3년 동안 정말 마르고 닳도록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내가 느헤미야를 얼마나 많이 설교합니까? 이 10여 장밖에 안 되는 책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잦은 빈도로 설교해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왜요? 여호수아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대중들이 신앙이 좋았던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예루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 가운데 여기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든 자기의 기득권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가치적인 선택으로 이곳에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마친 다음인지 아십니까? 초반이 아니라 후반이죠. 그렇게 와서 자기의 재정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건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보통 어떤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축제 예배가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 우리가 성공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말씀을 먼저 쭉 들었는데 다 어떻게 해요? 웁니다. 그렇죠? 펄펄 웁니다. 애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만 울으라고 할 만큼 이들이 눈물 한 방울이 쭈르륵 떨어진 게 아니에요. 애곡하며 울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울었느냐라고 본문에 표현하기는 이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들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는지는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9장에 우리 중간중간을 좀 읽어보죠. 초반부에 읽지 않으신 분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옛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옛날 얘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고 축복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광야시대 얘기를 하는 것 같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그 가운데 기회를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어집니다. 25절로 가보죠.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음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 시대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요의 기회를 주셨어요.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들이지고 주께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주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것들을 스스로 망쳤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2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주께 부를 때 주께서 하늘을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들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기회를 주셨으나 또 그들이 또 잘못된 선택으로 또 잘못된 것들이 중첩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좋은 결과와 하나님의 그들의 잘못된 결과가 엉켜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 번 더 가보죠. 어디까지 얘기하죠? 33절을 갑시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께서는 공의로우시나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주께서는 신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항상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나와있죠. 그렇죠? 최종적으로 또 어땠다는 거예요? 400년의 왕정기를 지나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기회를 주셨으나 이들은 그 기회를 갖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기회를 통해서 바로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인생과 상황과 여건들을 개척해 나간 것은 신경 쓰지 않고 함부로 기회들을 낭비하여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험불하게 만든 상태에 처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이걸 깨닫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구한말 때 조선인들이 뭘 잘못한다는 걸 보고 우리가 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초기에 이성계가 왜 위화도 해군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울어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 과거를 그렇게 생각하면 울지 않아요. 근데 거기엔 큰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사를 볼 때 어떻게 봐요? 내 태어나면서 여기까지 해봐야 우리 부모 정도 보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요 삶의 변화가 많지 않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현재를 우리의 조상들이 대대로 해왔던 선택들의 결과물로서 오늘 삶의 현재를 바라보는 게 훨씬 더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사, 내가 어릴 때 이렇고 중학교 때 이렇고 고등학교 때 이래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의 민족사, 그들이 아브라함 때 어땠고 모세 때 어땠고 열왕기 때 어땠고 그 다음에 그들이 포로기한 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랬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내 개인사적인 고백과 가까운 표현들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것이 단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건 패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시대 사람들이 했던 패턴,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했던 패턴, 사사시대죠. 했던 패턴, 왕정기 했던 패턴을 나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에 내가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는 거예요. 내가 100년 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요즘에 어떤 기자가 우리나라가 지금 구한말 때 정치적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상황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망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똑같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느끼는 눈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망했나 했더니 내 인생이 왜 꼬였나 했더니 내 인생이 왜 이 자리에 있나 했더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던 패턴대로 해서 저 사람이 안 된 것처럼 내가 이런 식의 패턴을 해서 내가 안 된 거고 있구나라는 것들에서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현재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가 되면서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었구나라는 뭐에 직면하는 거예요? 후회에 직면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후회를 배우셔야 됩니다. 후회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잘 들으시면 돼요. 후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막연하게 아 그때 그러지 말걸 이게 후회인데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후회는요 뭐에서부터 시작해요? 바른 기준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좋은 후회겠죠. 잘못된 후회는 잘못된 기준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된 후회겠죠. 그렇죠? 보세요. 잘못된 후회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사귀는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있는데 커플 데이트를 했어요. 다른 데 가봤어요. 친구랑 친구 애인이랑 같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멀끔하게 생겼어. 제가 돈도 많이 벌어. 보니까 되게 매너 있게. 아 근데 얘는 이상한 농담이나 찍찍치고 앉아있어. 제 보기에 얘가 나한테 되게 자랑스러워갖고 나는 얘가 얘한테 되게 부끄러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가 생겨? 후회가 생겨. 무슨 후회? 내가 너무 조급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후회가 생긴단 말이야. 그쵸? 그건 뭐예요? 얘가 왜 어제까지 후회가 안 생겼는데 오늘 오후에 왜 후회가 생겼어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제 남자친구라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면서 후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는 뭐에서 시작해요? 후회는 기준에서 시작해요. 항상. 그렇잖아요. 일 재미있었어요. 신나게 살았어요. 이 직장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었단 말이야. 내 친구를 만났는데 얘는 나보다 더 많이 벌어. 그리고 얘는 나보다 여유 시간이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나는 그렇게까지 재미없는데 얘는 나한테 되게 지 일이 되게 재밌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뭐가 생겨? 후회가 생겨. 아, 내가 좋은 선택을 한 걸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틀린 일은 아닐까? 내가 고작 이 돈 벌고 이 정도 재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난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아, 내가 좀 취업을 더 해볼걸. 내가 좀 더 좋은 학교에 가볼걸. 내가 좀 더 어떻게 해볼걸. 이렇게 후회가 생겨요. 후회가 어디서부터? 후회는 기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후회는 무슨 후회라고 해요? 잘못된 후회라고 하죠. 이런 후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후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한 친구한테 후회하지 마. 후회해봐야 뭐하냐는 얘기를 합니다. 왜요? 얘는 가는 데마다 기준을 만나잖아. 그치? 심지어는 그 기준들이 달라. 성공한 애들을 보고 아, 난 성공을 못했네. 그럼 같이 있는 사람들 완전 성공도 못하고 개고생하는 사람을 보고 아, 그래도 얘는 의미있게 살잖아. 막 혼자 잘 놀고 다니는 애를 보면서 아, 역시 싱글라이프가 뭔가 의미 있는 연애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연애는 이래야 되는데 막 사방간대가 거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생이 후회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후회의 습관이 있는 사람한테는 후회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그 사람한테 뭐가 없어요? 바른 거울과 바른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비춰지는 데는 자기를 다 비춰보고 그 비춰지는 자기 모습을 가지고 후회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근데 진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후회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진짜 바른 후회를 하라는 거죠. 바른 후회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바른 기준에서부터 오죠. 이 사람들이 예전에서는 뭐에 비춰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 상황에서 비춰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삼류국가야. 다른 나라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 그 상황에서 나는 그래도 이 나라를 연명시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상황의 기준을 볼 때는요, 하나님은 무력하고 독하고 나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년가장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11개의 악한 왕들은요, 다 자기들이 손해보고 착한 왕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상황에 비춰서 나를 비춰보니까 난 좋은 애고 열심히 안 하고 착한 애고 하나님이 문제인 거예요. 왜? 기준이 뭐니까? 비춰지는 거울이 뭐니까? 자기 상황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그렇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어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부터 자기를 비춰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자기를 비춰보고 있는 거죠. 진리에서부터 자기를 비춰보고 있는 거죠. 인생의 객관적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판세에서 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의 상황이 안 좋고 내 인생의 여건이 안 좋고 이게 뭐 그게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에요. 내가 이기적인 선택, 내가 안정적인 선택, 내가 상황에 맞춰가면서 살아온 것들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럼 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에요. 거긴 다른 기회들이 있었어요. 다른 기회들을 선택했다면 더 나은 결과, 내가 추구하는 결과 있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해온 거예요. 그쵸? 이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뭐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진리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것에서부터 이 사람들의 후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끌 수 있을까요? 내가 목이 건조해서 말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 조금 추워도 내가 설교를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오케이, 봅시다. 두 번째, 이미 얘기한 거. 후회의 첫 번째는 바른 기준에 자기를 비춰보는 거, 직면에서 시작하는 거, 그렇죠? 후회의 첫 번째는 직면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럼 후회 두 번째는 뭐예요? 후회 두 번째는요, 가능성을 인지하는 거예요. 가능성을 인지하는 거. 아까 그 예로 돌아갑시다. 커플 데이트를 했어요. 상대의 그 남자애는 되게 멀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래요. 그래서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떠오르면요, 여기서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 쟤가 나를 좋아하겠어? 얘나 되니까 나를 좋아하지. 이러면 후회가 사라져요. 왜? 나한테 다른 가능성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후회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엄청 짜증나. 얘가 나를 진짜 열받게. 근데 그때 주음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애가 있었어. 걔랑 했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 걔는 정말 괜찮았어. 하면 이 사람한테 후회가 밀려와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정말 짜증나. 근데 그때 얘 말고 내가 고민했던 애가 있었어. 걔는 오우 더 짜증나. 걔랑 했으면 큰일 났을 것 같아. 그나마 얘가 다행인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보고 느꼈던 후회가 사라져요. 뭐가 없을 때? 내 인생에 다른 가능성이 있었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는 뭘 동반한다는 거예요? 후회는 가능성을 동반해야지 후회가 돼요. 말씀한 기준 앞에 비춰봤어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 문제인지 안 것만으로는 후회가 안 돼요. 근데 이 문제인지 아는 것에 끝난 게 아니라 뭐가 있을 때 내게 그때 다른 기회들, 다른 가능성들, 다른 선택들이 내 손에 있었다는 걸 알 때 사람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한지 알아요? 이 가능성을 인지할 때 사람들은 사실 이게 중요한 건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기 시작해요? 유동적으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없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해요? 고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직면만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게 문제구나. 그래, 내가 그게 문제야. 난 그런 놈이야. 난 항상 그래왔어. 난 왜 그럴까? 난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돼요. 직면만 하면. 근데 가능성을 인지하면 내가 원래 그런 놈이에요? 아니에요. 난 저렇게 될 수 있었어요. 저렇게 되는 게 맞았어. 원래 저랬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게 내 모습이야. 어떻게 돼요? 가능성을 인지하고 열받아하는 그게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 어떤 역동을 주어지는지 알아요? 자기를 고정화해서 받아들였던 게 자기를 유동화해서 받아들이는 내적인 흐름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원래 이랬어가 아니라 나는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어야 하고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 지금 잠깐 이렇게 되어져 버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내 모습은 어때요? 그게 나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처한 상태죠. 뭐 때문에? 나라는 본질 때문에? 아니, 내가 얼마 전에 했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잠깐 처해지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지금 내 모습인 거지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확보됩니다. 가능성을 인지함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직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달이 될 수 있다는 걸 깊이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럴 수 있었다는, 그래서 내 자신의 유동성, 지금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진정한 내 모습이 있었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지금 처박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후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세 번째 어디로 가는 거예요? 깊은 회한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과 가능성을 하잖아요. 그럼 깊은 회한에 잠깁니다. 여러분들이 좁은 의미로 후회라고 불렀던 그거. 아, 내가 미쳤었지 이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니? 넌 생각이 있는 놈이니 없는 놈이니? 내 발등을 내가 찍었다. 아, 이런 거. 잠이 안 오는 거.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물 마시러 가는 거. 근데 다시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거. 여러분, 이걸 나쁘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이렇게 되면 꽃보다 누나 같은 거 보면서 이걸 다 털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회한이 있어야 돼요, 회한이. 뭐 미치겠어야 돼요. 여러분, 미치지 않겠어요, 사실 사람이? 내가 그때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 게 아닌데, 내가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었는데, 가치 사회를 구현할 수 있었는데, 400년 동안 삼류국가로 살았단 말이에요. 400년을. 그리고 그나마 또 망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여전히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정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겠냐고. 기가 막힌 거죠.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러고 있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살 사람도 아니고 이런 내면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아도 되고 이런 위치에 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내 잘못 때문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훅 올라오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쉽게 죽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회한을 통해서 깊은 단절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합리화해요. 내가 낭비하고 살아. 아, 근데 뭐 나쁜 건 아는데 뭐 이 정도는 뭐 다들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아, 그래 다음부터 조심하면 되지 뭐. 그리고 난 좀 약간 낭비벽이 있어. 난 낭비할 때 좀 기분이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디펜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낭비하는 게 자기 자신이고 삶의 체질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난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될 것처럼 가죠. 근데 내가 미쳤지. 그 돈을 걷다 썼어 내가. 그 시간을 걷다 썼어 내가. 내가 그때 걔들이랑 그렇게 놀러 다니고 돈 쓰고 다니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 1년을 그렇게만 안 보냈어. 내가 이렇게는 안 살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 아, 나 미친 거 아니야? 이 말에 뭐가 들어가요? 걔는 내가 아니란 말이 들어가요. 미친 거 아니야 자체에 합리화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미친 거야란 말 자체에 얘는 내가 아니야. 걔야 걔. 네가 그때 제정신이었어라는 말이 뭐가 들어가요? 그건 내가 아니라가 들어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더 이상 걔처럼 생각하지 않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한에서 뭐가 생겨요? 회한에서 단절이 생겨요. 내가 미쳤었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고 내가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거기서 단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런 내 자신과 내 죄, 내 자신과 내가 했던 잘못들과 내 후회의 그 꺼리들을 내가 그렇게 회한하는 것들을 통해서 깊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단절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실용주의적으로 생각해요. 당장 그 회한이 불편하니까 지금 당장 그게 불편하니까 이게 죽는 것인 것처럼 죽는 것인지도 모르고 먹는 게 합리화예요. 죽는 것인지도 모르게 먹는 게 체념입니다. 여러분 체념하면 회한은 없어요. 난 원래 그런 놈인데 뭐. 여러분 합리화하면 회한이 없어요. 아 그런 게 뭐 그렇게 문제인데 그게 자기 인생을 해롭게 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자꾸 그걸 디펜스 하려고 한. 왜? 지금 내 속 편하려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야 그 잘못이 내게서 떠나갑니다. 그 실수가 내게서 떠나가요. 그 후회거리들이 다시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걔 나한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회한에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단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직면해야 됩니다. 그게 자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유동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회한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단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느끼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고 그것 때문에 열받고 이런 게 되게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되죠? 아니요. 이걸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객관화해서 인식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자기를 유동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자기 잘못된 모습과 자기 자신을 단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서 나가서 아무 기준에나 후회를 하니까 문제인 거지 진짜 제대로 하는 후회는요 여러분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지 후회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진흙밭에 처박혀서 움직이지 않게 만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회한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 회한을 통해서 회한 자체를 싫어하지 마세요. 그 고통스러운 장면의 순간들을 싫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게 아픈 게 잠 못 드는 게 싫으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어려운 만큼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게 네 번째 결단입니다. 부정적 결단. 지옥의 결단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합니다. 이걸 물리적인 얘기로 하는 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천국과 지옥의 또 하나의 가치적인 의미가 뭐예요? 천국은 우리가 근데 뭘 하게 합니까? 긍정적 결단을 하게 하죠. 왜? 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저런 세계에 들어가고 싶다. 저것이 내가 오시고자 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긍정의 결정, 천국의 결단이죠. 이건 또 우리 인생에 뭐로부터 옵니까? 우리의 보람에서부터 오죠. 그렇죠? 내가 뭔가 보람을 느끼면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추구하고 더 만들어지키는 긍정의 결단은 보람을 정리하면서 와요. 보람을 정리하면 긍정의 결단이 와요. 근데요 후회를 정리하면 뭐가 오냐면요 부정의 결단이 와요. 왜? 내가 이렇게는 진짜 다시 안 산다. 내가 이게 내가 이 짓을 또 하면 사람이 아니다. 아, 난 이렇게는 진짜 못 살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요 부정의 결단을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좋은 게 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 한번 안 해보고 오락이나 하고 맨날 사람들이랑 싸움박질이나 하고 애인이나 만나고 이러면서 20대를 쑥 썼어요. 근데 얘가 노동의 즐거움을 알아요? 성취의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뭔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라는 거기 자기 긍정에서 오는 어떤 자기 신뢰감을 느껴요? 그런 건 못 느껴요. 그런 건 좀 어느 정도 해봐야 느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게 있는 사람은 그걸로 동기부여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살다가 그걸 갑자기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걸어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살면 못 살겠다예요. 그렇죠? 아, 진짜 술도 지겹고 싸움도 지겹고 연애도 헛되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고 아 이렇게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가 오는 데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는 회개부터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가 은혜로 가요. 하지만요 이 사람 오프닝에서는 회개부터 와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한이 부정적인 결단을 연결되는 거예요. 3번 3번이 굉장히 긴밀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요 뜨거운 걸 만지면 디어야 돼. 애한테 아뜨 하고 딱 만져줬어요. 그러면 이게 딱 뜨거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거기 안 가요. 안 만져요. 왜? 뜨거운 경험이 있기,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픈 걸 못 느끼면 여기에 감각을 마비시켜서 이걸 아픈 걸 못 느끼면 뜨거운 걸 만들어서 손은 탔는데 다음에 또 그 짓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환만 안 느끼게 하는 거. 회한을 느끼려고 하면 영화 보고 테레비 보고 놀고 딴 생각하고 아 털어버려 잃어버려 술 마시고 오늘 내려놓고 가자라고 하고 친구들 만나서 회포를 풀고 여러분 그거 회포 자꾸 풀지 마세요. 어? 진짜 내가 내 인생이 큰 실수했을 때는 집에 가서 베개를 붙잡고 아 이러고 밤새 해야 돼. 친구들 아, 이렇게 회포 풀고 그거 좋은 게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느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아 뜨거워를 해야지 다음에 거기 손이 안 간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우리는 아 뜨거워를 안 하는 방법을 자꾸 훈련을 해요. 그럼 여러분 인생이 안 늡니다. 아 뜨거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그 짓을 다시 안 해요. 아 진짜 이렇게 못 살겠다 하고 하면요 거기로 안 갑니다. 거기로 못 가요. 가기가 싫어요.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 건 아닌데 지옥에 가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한테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후회의 힘입니다. 하,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후회를 해야 돼. 후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후회거리가 없다라는 식의 막연한 그런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고 별로 후회할 거리가 거짓말 하지 마. 후회할 거리가 없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자거나 진상이든가. 얘는 성자에서 더 고칠 게 없든가 얘는 진상이라 고칠 수가 없든가 둘이 아니면 이 사람은 후회거리가 있어요. 왜? 과정형인 사람은 후회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 잘해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야. 내가 아직 성자가 아니야. 이런 과정형인 사람은 후회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후회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고요. 후회는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후회는 여러분들이 그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자기 인생 자체와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후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게 내가 이 모양이 이 꼴이라는 뜻도 아니고 넌 이거밖에 안 된다는 뜻도 아니고 이것이 너한테 이제는 아무것도 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합리화밖에 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아질 수 있는 사람이고 난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진보할 걸 아니까 후회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후회할 게 없다라는 그런 막연한 내가 스스로를 내가 한 개선의 여지가 없는 꼴통도 아니고 내가 완벽하게 개선된 성자도 아닐 텐데 내가 왜 후회거리가 없겠습니까? 거기는 분명히 어설픈 합리화와 어설픈 포기와 어정쩡하게 멈춰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고 맞게 하는데 사실 나한테 안 좋은 것인데 내가 그것이 나한테 좋은 것이냐 나에게 녹아들게 한 그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직면하며 후회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고민은 그것입니다. 나 인생의 후회는 무엇입니까?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후회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하는 후회들 여러분 필요합니다. 좋은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눈먼 아니라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후회합니다. 특별히 잘못한 건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잘한 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지만 뭘 살았는지 모르겠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큼 큰 후회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만큼 큰 후회가 있을까요? 무슨 뜻이에요? 상황상황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순간순간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되는 대로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냥 오늘 하루를 넘기고 견디며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거기에 대한 후회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비춰볼 때 나에게 분명히 성숙의 기회들이 있었고 나에게 분명히 사명의 기회들이 있었고 나에게 분명히 관계의 기회들이 있었고 나에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목전들이 분명히 거기에 있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 외면하고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그날 환경에 따라 교만하게 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냥 대충대충 이것만 넘기면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루하루를 낭비해서 내게 한 살이 더 먹었고 1년이 더 지났지만 나는 늙은 것 외에 나아진 게 없는 게 내 속에 딱 있단 말이야. 우리가 시간을 안 보내면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시간을 무조건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를 보냈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렸지 않던 우리는 그냥 또이또이가 아니라 우리는 큰 손해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지갑은 내 손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 주머니에 돈은 내 지갑에 돈은 남아있지 않단 말이야. 시간이란 건 소멸됐어요. 시간만큼 난 앞으로 나아갔어야 됩니다. 근데 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럼 그보다 큰 후회가 또 있겠습니까? 또 있죠. 잘못된 거 하고 나쁜 거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많네. 많네 뭐. 많다. 막 그거보다 큰 후회 하지만 이것도 되게 큰 후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후회를 하셔야 돼요. 이 직면하셔야 돼요. 직면한 다음에 내 안에 다른 가능성들이 있었던 걸 봐야 돼요. 사실 내가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뭘 해낼 수 있었다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내가 속이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잠이 안 와야 돼요. 내가 왜 인생을 낭비했나. 올 한 해는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한 해가 그냥 지나갔구나. 나한테 다시 한번 한 해가 주어지고 내년에 다시 한번 한 해가 주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는 진짜 안 살겠다. 그게 여러분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중에 은혜의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뭐 결심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그러면 한 해 연말이 되면 여러분들 한 해 몇 시간 기도했는지 세봐요. 몇 시간 기도했는지. 그래 주일 평균 15분에서 18분 정도 내가 집중하는 시간 빠지고 나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표준이니까 7분 이렇게 하란 말이야.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내가 성경을 읽고 몇 시간 주를 고민했는지 봐요. 어떤 마음 내가 했는지 봅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요. 아, 난 이것에서 아무런 계기도 만들지 않았구나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후회가 있어야 돼요. 꼭 시간을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관계에 상처 주고 상처받고 어질러진 관계 속에 있으면 정말 기회가 없었나요 거기에? 물론 내 안에 슬픔도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 그거 나중에 얘기해. 오늘 후회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관계에서 내가 삶의 기회들 앞에서 내 신앙에서 그리고 많이 얘기하는 게으름의 이슈들 내가 다 알고 하기만 하면 됐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에서 내가 돌아볼 때 내 인생에 후회의 제목들과 후회거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후회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후회가 맞는지 진리 앞에 나를 다시 한번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가능성이 있었던 걸 봐야 되고요. 직면만 하면 그냥 불편하기만 해요. 거기 다른성이 가능성이 있었던 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주실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본 거잖아요. 하나님께 그들 가운데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봤단 말이에요. 다른 가능성이 있었던 걸. 우리 조상들은 다 뭐 나쁜 놈들이라서 계속 이렇게 된 거야가 아니에요. 다른 가능성 걸 봤어요. 그래야지 회한에 잠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필요해요. 결론 갑시다. 이 설교는 설교로서는 그렇게 질 높은 설교는 아니에요. 이 설교는 여러분들이 적용하는데 12월 달 첫 주에 듣기엔 너무 좋은 설교야. 4월 셋째 주 이럴 땐 그냥 뭐 12월 첫 주에 듣기엔 너무 좋은 설교예요. 왜? 20일부터는 우리 감사해야 하고 이제 또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러고 있으면 궁상이야. 이때 해야 돼. 첫 주에 해야 이게 궁상이 아니야. 후회하십시오. 한 해를 정리하는데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뜨고 다이어리 사고 새해는 뭐가 좋을까? 아, 올해는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한 것 같아. 운동을 하려면 노홍천처럼 해야지. 아, 걔 미쳤더라 진짜. 어제 봤어요? 아, 나 깜짝 놀랐네. 그쵸? 아, 쟨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하여튼 운동을 하면 그렇게 해. 하여튼 봤어요? 그럼 보고 살아요. 봐야지. 하여튼 오늘 가서 봐요. IPTV 다 있잖아. 돌아와서 내가 아, 운동을 안 했어. 운동을 해야지. 아, 내가 뭘 안 했어. 뭘 해야지. 그래, 올해는 뭐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거 적는 다이어리 적고 계획을 세우면서 안 지킬 건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주도 알고 세상도 알고 다 알아. 우리 가족들도 알고. 근데 왜 해? 연말이고 연시니까 그 분위기에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가벼운 계획이 여러분들이 쭉 살아온 삶의 타성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바꿔요. 그런 가벼운 계획은요 그냥 분위기에 내가 맞춰가는 거지 여러분 쭉 살아온 삶의 도미노 여러분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제의 삶이 어제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습관으로 영향을 미치고 사고로 영향을 미치고 감정 흐름을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뒷블럭이 나를 쳐도 내가 안 넘어가고 탁 버텨야 되거든. 삶이 도미노처럼 쓱 흘러가기 때문에 뒤가 뒷블럭이 내 뒤통수를 치는데도 난 안 넘어지고 딱 버텨야 내 앞부터 안 넘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새로운 삶의 스트림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버티는 계기가 되는 그 블럭 하나는요 뿌리가 박혀 있어야 돼요. 다른 블럭이랑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 다섯 가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의 딱 뿌리가 뭐냐면 진짜 회원의 반을 보면 내가 미쳤지 진짜 내가 이렇게는 정말 안 산다 내가 이렇게 살면 사람이 아니다라는 깊은 회원의 반에서부터 오는 그 부정적 결단의 후회가 여러분이 딱 버티게 하는 여러분 새로운 계획을 지지하고 지향하게 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저렇게 살겠다라고 여러분들을 바꾸는 하나의 뿌리가 되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후회합시다. 후회 없는 삶의 가면을 쓰시고 사실은 자기 마음에 어떤 부정적 자극이 오는 걸 다 싫어하는 요즘에 하는 설교의 테마를 이해하시죠? 그러면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 편한 게 선이다라는 그 행복 추구 때문에 이 회한의 밤을 회피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행복은 현상이고 만나는 장면이 우리의 추구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것을 다 떨쳐내시고 내가 혹시 외면의 스타일과 내가 그것을 멈추는 스타일과 합리화와 내가 외면과 그리고 망각과 그리고 체념의 분위기로 내가 익혀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춰섰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점이 있고 여러분들의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의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실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후회거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 여러분들의 본 모습도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한 번 스쳐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아 한 장면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강한 사람만 후회할 수 있는 거예요. 후회에 대한 이런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문화들을 털어내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시면서 내 삶의 후회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내 인생을 해치는 건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세상도 알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에 자꾸 꼬인다는 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안고 갔던 그것을 올해에는 놓고 갑시다. 새해에는 그것을 놓고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판전의 계기들과 새로운 시작의 계기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한 시점에 여러분 해야 될 후회가 아닙니까? 이미 내 안에 있는 내가 했던 실수와 실패들의 경험이 내 인생을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양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회하실 때 엔딩하죠. 후회하실 때 여러분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뭐라고 끝난지 아십니까? 니에미아와 지도자들이 그럽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고 합니다. 기뻐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요. 내가 또 얘기했다고 집에서 후회만 쫓아가면 힘들고 엔딩은 뭐예요? 여러분들 그 후회의 끝에서 그 눈물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그 눈물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이다. 무슨 뜻이야? 이것이 변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나에게 하나님의 결론. 눈물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이제는 그만 울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잘못된 걸 알고 그렇지 않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니 걱정 마라. 이제 눈물을 멈추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콜링이 그 마지막 장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면서 묵상하시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텐데 오늘의 기도는 오프닝의 기도를 하십시오. 오프닝의 기도는 여러분들 이번 주 설교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주중에 가셔서 어느 하룻밤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올 한 해 생각할 때 감사가 많으십니까? 보람이 많으십니까? 아, 좋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더 많은 한 해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많으십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슬픔이 많은 한 해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치는 한 해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후회가 많으십니까? 예, 많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후회도 해야 됩니다. 후회된다면 내가 왜 그랬지? 아, 나 한심하다. 이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 후회의 회한의 밤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가 많은 한 해는요 결단의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람의 한 해는 더욱더 힘내서 달려가는 달려감의 한 해가 될 수 있지만요 후회가 많은 한 해가 결단의 한 해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후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고백하면서 생각하시게 하나님 내 인생에 보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내 인생에 슬픔도 있지만 내 인생에 후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나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후회정 이 정도는 괜찮다고 방만하면서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가는데 멈춰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후회의 제목을 알게 하시고 이 한 주간 내가 깊이 후회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단자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내 마음의 후회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그것을 찾고 돌아가고 이번 한 주간 깊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의 후회의 제목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내 합리화에 갇혀서 내 체념에 갇혀서 내 망각에 갇혀서 내가 내 단점이고 내 문제인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지금 내게 떠오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후에 제목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들으신 말씀을 가시면서 5분에 10분 동안 먼저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주님.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기도들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들을 한번 기도하고 나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지 않습니까? 내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섭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에 불편하고 고민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필요한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의 하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면 기도의 하나는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느끼는 것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은 이 장면에 있고 이것들을 해야 되고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로 찾아오는데 거기서부터 나를 인도하셔서 나에게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힘들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 베풀어야 될 그 장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시는 인생길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교회가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여러분들 내일부터 시작된 일상과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희가 삶의 장면 앞에 섭니다. 직장에 서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직장의 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겨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원들 속에 내가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거기서 깨지고 뒤로 물러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알고 그것들을 하며 그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 결과들을 누리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현장에서 하는 자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그래서 직장의 자리가 대로 뒤로 물러가는 자리, 취미에 빠지는 자리,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주에 대해서 이루어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학업의 자리에 선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의무감에 공부하며 이해관계 때문에 공부하며 자기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들을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겨움이나 익숙함에 이들이 기준들을 놓치지 않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관계들 속에 서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외로운 사람들이 있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의 동선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이들을 사랑하심과 이들의 세상을 사랑하길 바라심과 하나님과 세상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저희가 알고 믿고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건강한 관계성 속에 내일간 들어와 사람이 이들을 해치 못하게 하시고 이들의 사람을 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의 영역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영혼을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영혼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게 하셔서 주가 주시는 그 영의 은혜로 저희 온전히 주의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의 순교에 동일한 은혜 덕이 편을 허하시길 바라오니 아버지, 후회하며 앞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했던 잘못된 성스들과 부족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들 가운데 주께서 해나가야 하실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그 걸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오면 걸어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께 더 높은, 더 깊은,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교회로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가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은혜의 은혜를 도와주고 성령의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주를 찾고 주를 붙잡는 저희를 가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합리화해버리고 체념해버리고 외면해버려서 내 안에 문제임에도 거저 골마 터질 때까지 그저 방치되는 그런 어리석은 후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울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울지 말라 할 때까지 울며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후회함으로 결단하며 변화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은 내면과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가 그러하길 소원하오니 문제 없는 교회, 약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약점들을 보고 문제들을 보며 그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를 받아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저희가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자신감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남의 순간에 동일한 은혜, 더 깊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 인생에 후회하며 변화받기를 소원하는 회개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심령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하오니 부족한 모든 것들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사역하시며 나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들어가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